제11장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셔야 인류가 성화된다. 드디어 하느님의 인류 구원에 대한 약속의 때가 도래하였다. 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루카복음서 1장 26절에서 35절.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루카복음서 1장 38절. 이리하여 하느님의 성령이 순결한 마리아에게 내려오시어 하느님의 아들이신 성자께서 영혼과 육신을 지닌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시게 되었다. 원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막혀있던 구원길이 드디어 활짝 열리는 순간이었다. 구세주가 마리아 몸에 잉태되시면서 이 세상에 오실 시간이 현실로 드러나기까지 마리아 몸 안에 거처하셨다. 요한 복음 사가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요한 복음서 1장 14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유다 지방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태어나시어 포대기에 쌓여 말구유에 눕혀질 것이다. 루카복음서 2장 1절에서 7절 참조. 성자께서 참 사람이 되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 인간성을 취하시면서도 천주성을 그대로 보존하신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하느님의 신성과 사람의 인성을 함께 지니신 분이므로 참 하느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 되실 것이다. 이번에는 하느님의 심부름꾼인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마태오 복음서 1장 20절에서 21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렸다. 예수라 함은 구세주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라 함은 도유된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 이름은 인간의 판단과 의지에 의해서 부여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다. 이 어린 아기는 구유에 누워 계신다. 인성을 지니신 하느님께서 모든 감각을 고스란히 갖춘 인간 그대로의 육체를 취하셨다. 그분은 모든 능력, 기억력, 이해력, 의지가 고스란히 있는 참 인간 영혼을 취하셨다. 죄를 짓는 것만을 빼놓고 모든 점에서 인간과 꽃 같은 참 인간이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취하셨으나 인간들처럼 죄에 기울어지시거나 욕망에 좌우되는 성향은 없으셨다.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예언자들은 그분을 임마누엘이라 불렀다. 임마누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느님을 뜻한다. 인간을 죄악과 비참한 불행으로부터 구해내시기 위해 하느님의 진리를 완전히 가르치시며 천국의 문을 다시 여시는 분이라는 뜻이다. 우리로서는 하느님의 사랑의 깊이를 정확히 가늠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분은 사랑의 셈이시며 사랑 자체이심이 분명하다. 전능하신 하느님이시므로 단 한마디로 인류를 구속하실 수도 있으셨고 또는 당신의 영광스러운 대천사를 시켜 사람들을 당신께로 데려오실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더구나 권세 높고 부유한 가문이 아니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굴욕도 마다하지 않으셨다. 하느님이신 분이 천부당 만부당하게도 중죄인이 받는 형벌을 감수하셨으며 끝내는 악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다. 오직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그들을 가르쳐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 인간을 영원히 살게 하여 그들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 고통과 죽음을 자청하셨다. 하느님의 아들이신 분이 인간의 무리 속에서 함께 생활하셨다.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직접 계시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서였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요한복음서 14장 6절. 그분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인간성에 깊게 드리워진 어두움을 제거하는 빛이시다. 그분을 통하여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안다. 그분 은총으로 내가 알아야 될 진리를 배운다. 마치 그분이 성부와 하나이신 같이 나도 그분과 하나가 되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나에게 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다. 내가 왜 여기서 살고 있는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앞으로 어떠한 미래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조직체를 만드셨다. 모든 사람이 생활하고 볼 수 있으며 가르치는 성교회를 세우셨다. 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태어나는 한 구원되어야 할 영혼이 하나라도 있는 한 사람은 무엇을 믿을 것인지 하느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한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거룩하신 하느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임마누엘이시여 이제와 항상 영원하소서. 성자께서는 당신 백성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을 대신하여 속죄하시어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다만 백성이 그분의 은총에 협력해야 한다. 그분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속하시려고 우리를 율법의 짐에서 해방시키셨다.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은 지성의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거스르는 중대한 죄악을 범했다. 이 죄악은 무한하신 하느님께 범한 것이므로 무한히 가치 있는 행위로서만 기워 갚아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무한히 가치 있는 보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오직 무한하신 하느님만이 무한한 보상을 할 수가 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아드님을 보내시어 보상 절차를 밟으시겠다고 여러 세기에 걸쳐 약속하셨다. 그분의 정의를 채우기 위하여 그분 자신을 스스로 희생하시는 무한하신 사랑으로 보상하시려는 것이다. 구세주의 임하심을 기다리던 구약시대의 희생의 제사는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어 원죄의 죄과를 보상하실 희생제사의 예시였다. 희생과 죄의 사함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피를 쏟지 않고서는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하느님께서는 구약의 희생제사에 여러 가지 제한을 두셨다. 예를 들면 가문의 어른만이 제사를 지낼 수 있다는 규정이다. 그 후 레위족과 대사제인 아하론의 후손만이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장소에 있어서도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만 제사를 올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여러 사정상 양이나 소의 희생이라든지 또는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는 장차 오실 거룩하신 분의 위대한 희생을 예언하고 있었다는 점을 구약의 백성들은 항상 명심하고 있었다.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첫 아들을 천사들의 칼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은 문설주에 칠해둔 어린 양의 피 덕분이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온 세상 사람들을 죄악으로부터 구해낸 것은 하느님의 어린 양이 흘리신 피였다. 이처럼 옛 율법의 제사에서 지속적으로 흘려진 피의 흐름은 신약 시대에 이르러 하느님의 어린 양이 거룩한 제물이 되시어 세상과 인류의 죄악 전체를 완전히 청산하시기 위해 피를 흘리심을 예표하는 것이었다.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을 흠숭하는 의식과 예절뿐 아니라 재례시 복장에 관한 것까지도 세세하게 지시하셨으나 하느님께 드리는 흠숭의 중심은 언제나 제대에서의 봉헌에 있었다. 구약의 사제들은 율법에서 정해진 예식에 따라 하느님께 제사를 드렸다.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의식은 훗날 메시아이신 임마누엘이 대사제로 오시어 자기 자신의 피를 하느님께 쏟아 바치실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임을 예표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의 죄를 완전히 기워갖고 아담의 후손들이 이 세상에서 저지른 모든 죄악을 대신 보속하시기 위해 하느님 아버지께 자기 자신의 피를 쏟아 바치실 메시아가 반드시 오실 것임을 미리 드러내는 것이었다. 하느님께서는 구약의 제사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는 구약의 제사 때 바쳐지는 봉헌과 달리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순결한 제헌을 원하셨다. 당신께서는 제사를 즐기지 않으시기에 제가 번제를 드려도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셨기에 시편 51장 16절 이 시기에 구세주 성자께서 오신 것이다. 세례자 요한이 구세주께서 가까이 오심을 보자 이렇게 외쳤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요한복음서 1장 29절. 그분의 죽음과 희생으로 그 밖에 모든 희생은 지양되어질 것이었다. 구약의 희생제사는 그분께서 행하신 위대하고도 유일한 제언의 예시에 불과했으며 희생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에 의해 영원히 폐기되어 버렸다. 예루살렘의 옛 율법의 제대에는 먼지가 쌓이게 되었고 양과 소의 피는 영원하신 성부께 바쳐질 제물이 못되고 말 것이었다. 성전까지도 예언대로 돌 위에 돌이 남지 않게 파괴될 것이었다. 물론 하느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인류를 당신에게 되돌아오게 하실 수 있었다. 그런데 그분은 힘든 이 길을 택하였다. 인간을 구속하여 구원하는 길은 험난하기 이를 데 없는 고통의 길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길을 굳이 가시려 한 이유는 인간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치러야 할 대가 이상의 것을 당신에게 갚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인간들이 당신과의 사랑 회복을 한층 더 열망하도록 만드시기 위함이었다. 인간들에 대한 당신의 끝없는 사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죄악을 얼마나 미워해야 하는지를 절실하게 느끼게 해주시기 위함이었다. 인간들의 범죄를 대신 기워 갚으시는 하느님의 정의를 가르쳐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하느님의 독생 성자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은 참 사람으로서 인류를 대표하여 행동하셨다. 그분은 참 하느님으로서 무한한 가치가 있는 보상의 행위를 완수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원로들과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들 손에 죽으셨어야만 했다. 마태복음서 16장 21절 참조.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부질없는 걱정을 하여 주님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엄하게 꾸짖으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마태복음서 16장 23절.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희생 제물로 제언되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루카복음서 12장 50절. 어느덧 그분의 발걸음은 겟세마니 동산으로 향하고 있었다. 지겨울 정도로 더럽고 추악한 온갖 불복종과 배은망덕한 죄악들, 아담의 원죄와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이 엄습하여 그분을 강하게 압박해왔다. 그분의 심장을 짓눌렀다. 드디어 그분의 심장은 본성을 초월한 번민에 시달린 나머지 가쁜 숨을 내몰고 있었다. 극심한 심장 박동으로 피가 거세게 용서 숨치고 땅구멍 밖으로 솟아나와 그분의 전신을 적셨다. 바오로 사도의 말대로 그분은 저주받은 자가 되셨다. 그리고 그 밤에 거리로 끌려나와 빌라도의 법정에서 헤로데의 법정으로 그리고 또다시 빌라도의 법정으로 마구 질질 끌려다녔다. 악한 무리로부터 구타와 침뱉음을 당하셨다. 기둥에 묶여 매를 맞았으며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워졌다. 몸서리 쳐지는 고문과 번민에 시달리기를 몇 시간, 그분의 어깨 위에는 천근 만근의 무게가 느껴지는 무거운 십자가가 지워졌고 그 어깨를 짓눌러 깊이 파고들었다. 그분은 욕지거리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으로 기진맥진하시면서도 비틀거리며 걸어가셔야 했다. 거리로 끌려나오자 쓰러지시기를 몇 차례, 마침내 가파른 골고타 언덕을 올라가셨다. 피투성이가 된 그분의 옷이 벗겨질 때 살이 묻어났다. 악당들에 의해 난폭하게 내동댕이 쳐졌다. 십자가에 꽁꽁 묶인 채 그분의 손과 발에 못이 박혀지고 드디어 십자가 위에 매달려진 제물이 되셨다. 구덩이 속에 십자가를 고정시킬 때 쿵 하는 소리가 뼛속까지 울릴 정도로 그 파동이 컸다. 세기를 이어내려온 예언이 적중하는 순간이었다. 가장 비천한 자로 경멸을 받은 자, 사람들로부터 문둥병자와 같은 취급을 받은 자, 하느님께 버림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는 자가 되셨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는데도 불구하고 중죄인 취급을 당하셨으며 죽으시는 순간까지 죄인들을 위해 성부께 기도하셨다. 구세주에 대한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다. 예언서에 쓰여져 있는 그대로 한 글자 한 획도 어김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그분은 3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 달려 계셨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라는 제대 위에서 오직 하나의 피 흘리는 희생의 제물로 당신 자신을 바치시는 대사제께서 3시간 동안이나 고통과 번민에 시달리셨으며 인간 사랑에 대한 갈증을 느끼시며 죽음을 맞이하셨다. 최후의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자 그분의 입술이 움직였다. 다 이루어졌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요한복음서 19장 30절 참조.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요한복음서 3장 16절. 골고타 해골산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거룩한 죽음 앞에 태양마저 빛을 잃고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 루카복음서 23장 44절에서 49절 참조. 번민하시던 제물은 더 이상 몸을 움직이지 않으셨다. 쌀쌀한 저녁바람에 머리칼은 흔들리고 여위신 거룩한 몸이 어두운 하늘 아래 축 늘어져 계셨다.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심으로써 당신의 사명을 다하셨다. 그분은 우리 죄 때문에 형벌을 치르셨다. 당신이 고난을 받고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마련해 주셨다. 그리스도의 순한 공로로 하느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위해 성부께 간청을 드리고 계신다. 운명하신 금요일부터 일요일 새벽까지 그분의 시신은 무덤 속에 있었다. 그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영혼은 림보 저승에 가시어 구원을 기다리고 있던 영혼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주셨다. 베드로 사도의 편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육으로는 살해되셨지만 영으로는 다시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시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베드로 1서 3장 18절에서 19절. 이제 천국의 문이 열렸다. 하느님의 자녀가 된 영혼들이 하늘의 아버지를 배울 수 있게 되었다. 복음서에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튿날 곧 준비일 다음 날에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가서 말하였다. 날이 저 사기꾼이 살아있을 때 나는 사흘 만에 되살아 날 것이다 하고 말한 것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 셋째 날까지 무덤을 지키도록 명령하십시오.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내고서는 그분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기만이 처음 것보다 더 해로울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당신들에게 경비병들이 있지 않소 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들을 세워 무덤을 지키게 하였다. 마태오 복음서 27장 62절에서 66절. 안식일이 지난 일요일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부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릴 향액을 가지고 무덤에 갔을 때의 일을 마테오 사도는 그의 복음서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늘에서 주의 천사가 내려와 그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처럼 빛났고 옷은 눈같이 희었다. 이 광경을 본 경비병들은 겁에 질려 떨다가 까무러쳤다. 그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줄을 나는 안다.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마태복음서 28장 5절에서 6절. 부활하신 후 몇 주일 동안 그리스도께서는 때때로 사도들과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도 12번이나 된다. 그런데 이 기록들은 다만 그분의 부활과 관련된 진실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12 제자 중 하나인 토마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뵈었다고 그에게 말하자 그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아야 믿겠다고 말하였다. 그 자리에는 환상을 보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여드레가 지난 후에 토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예수님께서 토마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요한복음서 20장 27절에서 29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이 이끌어갈 교회의 권한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셨다. 그분이 사도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한을 주신 것은 부활하신 후의 일이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요한복음서 20장 21절에서 23절. 부활하신 지 40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베타니아 근처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령께서 임하심을 대비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을 축복하신 후 승천하셨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신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이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열흘 뒤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내려오셨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드디어 사도들과 맺은 그리스도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성삼위의 셋째 위이신 하느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신 것이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너희에게로 보낼 보호자,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할 것이다. 요한복음서 15장 26절에서 27절. 마침내 교회가 탄생되었다.
내가 하느님을 믿는 이유는 여기서 끝맺습니다. 고맙습니다.